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국가 권한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무화 결정은 주 지사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핵심 당국자인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연구소장을 언급하면서 파우치 소장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고 중국을 금지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등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소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377만여 명과 14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4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45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77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은 연일 7만여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최근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페루, 멕시코, 칠레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6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하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영국 더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도 홍콩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정부 내 파트너들과 함께 해온 일에 대해 추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우리가 검토한 것 중 하나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면서 그 검토의 결론에 대해 우리가 검토해왔던 다른 사항들과 함께 하원에서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BBC 방송에 영국 정부가 중국의 어떤 개인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면 중국은 분명히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은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국들의 경제를 돕기 위한 기금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이 회의는 지난 18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각국 정상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늘로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EU의 경제 회복을 위한 자금 계획은 7,500억 유로로 그중 3분의 2는 보조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아 독일과 프랑스가 이 제안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일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기금 규모를 줄일 것을 주장하면서 제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어젯밤 내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상들과 별도로 만났습니다. 한편 외교 소식통들은 회원국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앞으로 타이완이 중국의 더욱 거센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 민주진보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홍콩에서 자유와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진당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권위주의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이 총통은 지난 1월 선거에서 총통 연임에 성공한 뒤 당 대표로 복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이 오늘 처형됐다고 이란 관영 매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지난달 2018년 체포된 마흐무드 무사비 비즈드 카셈 술레이마니 전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대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지만 그의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세계 각지 미군의 준비 태세를 재검토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배치 미군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미군 주둔은 한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는 26도에서 3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의 준비 태세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인도 태평양 배치 미군에 대한 검토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 국방안보 전략 시행 1년을 맞아 10대 선결 과제를 정리한 성명을 공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히 국방안보 전략에 따른 미군 재배치와 재파병 문제를 최우선 사안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아프리카 사령부와 남부 사령부, 전략 사령부, 중부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우주 사령부 등 통합 전투 사령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와 수송 사령부, 북부 사령부에 대해서도 몇 개월 뒤에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국방안보 전략에서 제시한 최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략 수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로 전세계 분쟁에 동시 개입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 결정에 따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 예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배치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위원회의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한국의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새민주당 네트워크 주최 웨비나에서 군사위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보다 공격적으로 되는 걸 막는데 충분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미한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 직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상원과 하원군사위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각각 승인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매우 공격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고 주한미군은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단순히 한국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는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박힌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 탐지 식별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하원 새추리는 지난 14일 하와이 배치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에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도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는 태평양 방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의 탐지 식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으로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의 명중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레이더 개발 계획은 약 4년 전부터 추진돼 당초 2023년 하와이 배치가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배치 장소 문제를 이유로 이 레이더 개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은 하와이와 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탄도미사일 방어 센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27%, 반대는 43%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철수 지지가 높게 나왔는데 조사 단체는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서부 웨스턴 켄터키 대학 산하 국제여론연구소의 티머시 리치 교수 연구팀은 17일 미국인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치 교수팀은 웹을 통해 지난 7일 주한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한 응답자는 26.8%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는 두 배가 넘는 55%가 지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93%, 동의하지 않는다 29.92% 등 42.85%가 미군 철수에 반대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22%는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했고 4.8%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밝혀 26.8%가 철수를 지지했습니다. 응답자의 30%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주둔 지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가 주한미군 철수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한 응답은 강력히 찬성한다는 응답 6.5%를 포함해 32.8%에 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는 23.9%만이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북한을 더 임박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기존의 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 높게 나온 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부정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사팀은 또 미국인들 사이에 주한미군 유지가 더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한국과의 긍정적 관계와 북한의 적대감이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폭넓은 측면에서는 대북 억지력의 성공과 더 큰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가 주한미군 주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 다른 기관의 조사와 비교해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좀 더 약화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충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주한미군 감축을 지지한 응답은 16%, 철수를 지지한 응답은 13%였습니다. BN 뉴스 김영건입니다.
최근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 과학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북한 등 다른 나라의 핵실험에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핵무장 경쟁과 우발적이고 고의적인 핵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저명 과학자 40여 명은 17일 과학 전문 사이언스 잡지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 7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기고에는 2008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마틴 첼피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노엄 촘스키 MIT 교수 등 4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인류와 지구에 해를 끼치는 핵실험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핵실험 진행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5월 행정부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국가안보기관 수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군축협상 참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핵실험 재개 검토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해왔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어떤 규모와 방식이든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나라의 실험 재개를 허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하 핵실험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수자원 등에 유출될 수 있고 지상 실험은 1963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금지된 것일 뿐 아니라 방사능 물질이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면 다른 나라들이 더 큰 핵탄두 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막거나 대기 중 방사능 유출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핵무장 국가 간 제한적 핵전쟁조차도 엄청난 살상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가 핵탄두 수를 줄여야 하며 이를 늘리거나 계량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상원에서 핵실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과학자들은 9개 핵무기 보유 국가 중 8곳이 1998년 이후 핵무기 실험을 유예했고 9번째 보유국인 북한도 탄두 폭발 실험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CTBT를 비준하면 다른 보유국도 이를 비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협정에 서명했지만 아직 공식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리니티 실험 75주년 기념 성명에서 핵무기는 미국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국가 방어에 중추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력하고 다양한 핵 역량 보유는 국제 핵 확산을 제한하고 적을 저지하며 자신들의 핵심 안보 요소로서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을 안심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고 중국도 그렇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핵무기 통제 조약에 참여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년 2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 종료를 앞두고 러시아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핵무기 통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가 올해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 연말까지 북한 주민 67만 6천 명을 지원하기 위해 1,34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FAO는 17일 개정한 북한 신종 코로나 인도적 대응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성적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더욱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FAO가 필요로 하는 예산인 지난 4월에 발표했던 1천만 달러보다 35%가량 증가했고 수해 인원도 51만 3천 명보다 15만 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FAO는 대북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대응에 325만 달러가 배정됐고 2020년 필요와 우선순위 사업에 1,020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체 목표액 가운데 8.9%인 120만 달러가 모금되는 데 그쳤고 91.1%인 1,23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이 4월 초부터 중국 단둥과 신의주 국경 교역을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경과 해안 지역에서의 수입과 어업, 경제활동과 여행 등에서 엄격한 규정 등 일부 신종 코로나 봉쇄 조치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신종 코로나 발병 사태가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을 불확실하고 취약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례 없는 전염병이 북한의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시기와 맞물려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봄철 영농기에 필수적인 비료와 씨앗, 펌프 등이 물자 공급 상황의 어려움 속에 존달됐는지와 지난 5월에 모내기 작업이 완료됐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은 북한의 1년 총 농산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한 만큼 쌀과 옥수수, 콩 등 주요 작물을 수확하는 올 9월과 10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뤄볼 때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분명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린이와 산모, 수유모,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목표로 지원 활동을 벌이는 구호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도 북한의 식량 공급 상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중 국경 상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종 코로나가 각국과 각 지역 내 식량 농업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북한은 농업 수입에 영향받는 정도가 중상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FAO는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44개국에 포함시키며 주민 대다수가 춘궁기인 5월과 8월 사이 식품 섭취와 다양성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산했던 북한 석탄 항구에 지난 4월부터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최근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해역에서 석탄을 환적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묵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최신인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만 하더라도 이 항구에 선박 세 척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이 전날 두 척에서 한 척이 더 늘어난 점과 선박들의 적재함이 모두 열려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국제사회가 금지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남포 석탄 항구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BOE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한때 석탄 항구가 한산했지만 이후 4월 중순부터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크기가 다양한 선박들이 남포의 석탄 항구에 정박하는 장면이 목격돼 왔고 이 기간 위성 사진에 포착된 선박만 약 30척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북한 선박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석탄 수출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의 정보분석 전문 사이트 NK프로가 17일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자취를 감췄던 북한의 석탄 운송 선박들이 4월 말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선박의 자동 식별 장치 자료와 위성 사진 등을 분석해 K-모닝호와 남대천, 태평호 등 최소 17척의 북한과 관련된 선박들이 중국 저우산 인근으로 수백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는 기존에 알려진 북한 선박들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선박들이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를 가득 실은 채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선박들은 이미 석탄을 하역한 듯 적재함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이들 북한 선박들은 저우산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중국 바지선 등 다른 선박에게 석탄을 넘겨준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과정을 중국 해안경비대가 목격했지만 묵인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고서가 공개한 지난 5월 3일자 저우산 해상 일대 위성사진에는 북한 선박 태평호 옆으로 중국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앞서 촬영된 같은 날 위성사진에는 태평호 주변으로 바지선 두 척과 크레인 선박이 포착됐는데 이들은 서로 석탄을 주고받은 듯 바지선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고 태평호와 크레인 선박 주변에는 석탄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석탄가루 추정 물체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비정은 분명한 제재 위반 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쳤다는 지적입니다. 후루카와 가스히사 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NK프로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범법자들에 대한 체포나 제재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안보리 등은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들이 불법 석탄 수출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지난해 북한이 불법으로 수출한 석탄이 37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북 양측이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때 유리한 입지를 염두에 두고 간접적으로 군사 카드를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확대 회의와 비공개 회의를 연달아 주재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만을 놓고 보면 주된 행사는 확대 회의였지만 정작 시선을 끄는 것은 비공개 회의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는 한반도 주변에 조성된 군사정세와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 부대들의 전략적 임무와 작전 동원 태세를 점검하고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한 핵심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리병철 부위원장, 오수용 당 부위원장, 박정천 군 총참모장, 김숙일 총정치국장 등 군을 중심으로 한 핵심 간부 15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대략적인 비공개 회의 안건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비공개 회의 사진을 공개했고 대내 매체인 조선중앙TV도 확대 회의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면서 말미에 비공개 회의 장면도 함께 내보냈습니다. 북한 매체가 당 중앙군사위 비공개 회의라는 이름으로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다분히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토의됐다고 보도된 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이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 때 언급됐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보다 절제된 용어를 구사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화상으로 열린 7기 5차 예비회의부터 핵이라는 단어를 빼며 대미 메시지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주요 안건 결정보다는 현안 토의 성격의 비공개 회의를 굳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그러나 한반도 정세와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공개라는 것은 직접적 압박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예비카드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무기 개발의 핵심인 리병철 당 부위원장과 신형 단거리 미사일 4종 개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천 총참모장 등을 세워두고 지시하는 모습이 매체에 실린 것도 이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북한의 이번 회의는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자극하기보다는 복잡한 대내외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 수뇌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합동군사연습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단기간 내에 받아내야 할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는데 일단 너무 압박을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재선의 그런 악재로 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조금 상황을 관망하면서 그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은 다 열려 있다. 뭐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때 북한이 일종의 도발을 할 가능성 뭐 물론 열려 있고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북한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비공개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들은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증강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핵심적인 중요 군수 생산 계획 지표들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보도한 대목에 대해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 양산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서 그 방사포를 포함한 전술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시범사격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거를 이제 양산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선 군에 대한 노동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군 내의 정치사상 생활과 일반적 군사사업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보도된 것은 보도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8일 김일성 사망 26주기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 이후 11일 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해 말 베트남 국경 경비대에 체포됐다가 미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들이 미국 정부와 지원단체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탈북민들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꿈을 펼쳐보고 싶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는 VOA 등 여러 언론에 베트남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탈북민들이 도움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보내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동영상엔 절대로 북송될 수 없다며 도로에 누운 채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과 여러 탈북민이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빨리 우리를 데려가주세요.
사람들 모두 쓰러졌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우리를 살려주시죠.
김성은 목사님 우리 지금 베트남 국경에 체포되어 북송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김성은 목사님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당시 탈북민 13명은 베트남을 경유한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갈 계획이었지만 베트남 국경경비대에 체포돼 중국으로 강제 추방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이 있는 아이와 탈북민 엄마는 한국행을 포기하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1명은 중도에서 탈출한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국경수비대에 다시 체포되자 자해 소동을 벌인 겁니다. 당시 동영상을 촬영해 도움을 요청한 탈북민 강영금 씨와 주동훈 씨입니다.
중국 국경에서 국경경비대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떼서 이 베트남 국경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때 언니들이 막 아무렇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믿을 게 없으니까 북한 사람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중심정부이라고도 중국이라 일단은 넘겨보내자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살려고 일단 중국에는 가라해도 진짜 죽어도 못 간다고 막 띠를 많이 썼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누나들도 많이 쩔떠를 하고 막 정신을 잃고 이래가지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들이 한국에 안착한 뒤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민들이 한국 외교관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며 이 중엔 미북 비핵화 협상에 관여하는 미국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성 3명과 여성 8명 등 탈북민 11명은 한국 당국의 조사와 사회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을 거쳐 최근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 씨 등 탈북민들은 16일 BOA에 도움을 준 미국 외교관들과 갈렙선교회, 자신들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준 미국 언론과 외신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뭐 어떻게 한마디로 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렇죠. 뭐 고맙죠.
탈북민 주동훈 씨는 체포 뒤 북동부 랑선의 한 복지센터에 한 달 넘게 체류했었다며 베트남 당국자로부터 미국과 유엔이 자신들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도 생각지 못했는데 미국이 도와준다는 그 소리 듣고 좀 충격받게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미국의 어른들도 이게 좋은 분이고 진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얼라에 와서 이렇게 다 살려주는 분들을 잊지 못하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오게 되면서 이거 모든 걸 다 깨닫고 진짜 좀 너무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동되고 너무 감사한 분이니까요.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BOA에 미국 언론들이 국무부와 베트남 대사관에 탈북민들의 동영상을 전송하며 입장을 물은 뒤 미국 외교관들이 신속히 베트남 당국을 접촉해 탈북민들을 추방하지 말라며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에 대한 BOA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베트남의 입장과 탈북민 사안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무부가 확인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95년 수교 이후 교역액이 171배로 커졌고 백악관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영향력에 맞서 베트남과 안보, 경제 등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그러나 베트남은 여전히 탈북민들에겐 위험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면은 한국에 올 확률은 거의 99.9%지만 그래도 공산국가고 이념적으로는 북한하고 같이 가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도중에 체포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하게 그 우리도 모르게 복송되는 그러니까 중국으로 추방됐다 복송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요.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2015년에 국경에서 체포한 아기와 청소년 등 탈북민 9명을 중국으로 추방했고 유엔 인권기구가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이들의 북송 중단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기존 중국에서 라오스를 경유해 태국으로 가는 통로가 많이 봉쇄되면서 브로커들이 베트남 등 새로운 길을 뚫으면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경 지역의 단속 강화로 브로커가 직접 동행하지 않은 채 탈북민들만 택배 보내듯이 국경 너머로 보내면서 체포와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목사는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들이 최근 갈렙선교회를 찾아 인사를 왔다며 환한 얼굴을 보니 자신이 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오히려 제가 도와줬다기보다도 이들이 그 감사함을 알고 또 교회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또 김일성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같이 할 때 오히려 저는 제가 더 감사하고 이들의 앞으로 한국의 정착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줬으면 더 좋겠고 교회도 이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꿈인 강영금 씨는 자유를 찾는 게 유일한 목표였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 원하고 바란 건 그저 자유가 없고 그거였어요. 그냥 저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뭐 올해도 100살도 못 사는 거 뭐 미국에도 가보고 싶고 뭐 프랑스에도 가보고 싶고 근데 북한은 그게 제한됐잖아요. 제가 수의사가 되는 게 이 꿈이었어요. 학원 다녀가지고 직업을 잡아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자 하는 그저 지금 먹히는 것도 그래요 지금은.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이 통일부의 등록단체 사무검사 계획과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 규탄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적법한 관리 감독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한국 내 21개 대북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럽연합, EU를 비롯한 각국 외교 관계자들에게 한국 통일부의 비영리 등록법인 사무검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서한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단체들에 하려는 일련의 조치는 우려할 만한 통제 조치의 시작이라며 대북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한국 정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시도를 철회하도록 국제사회가 촉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16일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권을 계기로 이달 말부터 소관 비영리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단체에 대해 17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과 정착지원 분야의 등록법인 95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곳이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 등 25개 법인을 추려 1차로 사무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 25개 단체 가운데 탈북민이 법인 대표인 등록법인은 모두 13곳입니다. 통일부는 25개 단체 선정 기준에 대해 대북물자 살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접경지역 주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등 사회적 위험 요소가 현저하게 증가했다며 이와 관련한 단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조치가 통일부 장관은 민법 37조에 따라 법인 사무검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의 관계서류와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통일부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대북전단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가 대북인권 또는 탈북민단체에 초점을 맞춰 그동안 하지 않던 사무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북전단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정부의 통일정책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무검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기능을 질식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이 북한에서 문제제기를 한 전단 두 군데를 취소를 한 이후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인권단체들을 다 침묵 또는 정부에 협조하도록 하라는 그런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항의를 정부에 보내봐야 정부에서 듣지도 않고 뭐 무시를 해왔던 일들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로 알려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해 해달라. 국제사회가 일종의 경고음을 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였고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문제가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인 것은 맞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해당 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한 행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두 개 단체 이외에 대북물자 살포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선 이번 취소 처분을 계기로 다른 북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볼 필요성이 생겨 법에 따라 사무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당국이 요즘 사회주의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흔들리고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의미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주의 멸사 복무를 강조하며 사회기강을 다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인민에 대한 멸사 복무를 강조하는 글을 여러 편 실은 데 이어 13일과 15일 연이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모든 당 조직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 복무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사회주의와 멸사 복무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내부 사정의 밝은 한국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입니다.
며칠 전 노동신문에 보면은 인민의 하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북한 정권이나 당이 북한 인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내부적인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1월 말 북중 국경마저 봉쇄되면서 장마당 상인은 물론 노동당 간부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당 간부들은 장마당 상인 또는 돈주들과 먹이사슬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 간부의 월급은 5천 원에서 만 원에 불과하며 이 돈으로는 장마당에서 쌀을 1, 2kg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 간부와 보위부원, 검찰, 안전원, 군장교들은 생활을 위해서 상인과 돈주들에게 뇌물이나 뒷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면서 외화벌이 돈줄이 끊겼다는 겁니다. 특히 1월 말 북중 국경 봉쇄로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장마당 상인과 돈주들은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상인들과 돈주들 형편이 나빠지자 자연 당 간부들도 쪼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함경북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간부들은 뭐 정부서 뭐 공급하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 뭐 정부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뭐 국소수 거위급 간부냐 놓고는 뭐 공급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지역 주민들을 뭐 뇌물을 받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뭐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주민들한테 뭐 받아먹지도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 내부의 부정부패와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 제도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은 2월 말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2인자인 이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당조항위원회 정치국은 이만건, 박태덕 당조항위원회 부위원장들을 현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이만건은 김일성 고급 당학교에서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부도 기강회의가 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휴전선 북측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다 2017년 12월 남한으로 넘어온 노철민 씨의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군 장교들은 부대에 공급된 쌀을 인근 장마당에 내다 팔고 병사들에게는 가격이 싼 옥수수죽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 고위층 부모를 둔 병사들은 뇌물용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 달에 $150 정도의 돈을 상관에게 주면 겨울철 보초 근무를 빼주고 별도의 식량과 방한복을 받는 것은 물론 가족과 전화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군부대에서도 기강회의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 지금 북한의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군대에 안 보내려고 뇌물을 주고 그 편법적인 방법을 쓴다 이런 그 소식들이 지금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체제 결속력이나 또는 위로부터의 그 통제나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북한에서 혁명의 수도로 불리우는 평양의 시민들도 요즘 갖가지 생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7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의 생활보장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양 시민들의 주택개보수와 수돗물 문제, 그리고 채소, 즉 남재 공급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탈북민 박광희 씨는 평양 중심가에 새로 조성된 4개의 신시가지를 빼고 일반 주민들은 심각한 생활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은 중심구역 4개 구역 내놓고는 다 어렵다고 보면 돼요. 뭐 중구역, 동대원구역, 뭐 평촌구역, 뭐 보통강구역 이런 중심 4개 구역 내놓고는 그 나머지 구역들은 삶이 다 어렵다고 보면 돼요.
이 밖에도 북한 당국은 사회 전반에 퍼진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노래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한류 문화는 북한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졌습니다. 함경북도 라진에 살다가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윤설민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본 한국 드라마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한민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죠. 처음으로 제가 봤던 드라마는 가을 동화였습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장군의 아들, 뭐 어린 1990년도 후반대 유명했던 드라마들인데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한국 드라마와 노래가 북한에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식 메모리 저장 장치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MP5 그리고 노트텔에 담겨 한류가 북한 사회에 널리 깊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 침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은 구태의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신문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 최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때때로 보위성과 검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109 상무조를 꾸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검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단속과 검열이 별 효과가 없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박광일 씨입니다.
그거 검열하고 단속하는 주체가 그걸 본다니까요. 단속은 그냥 명목상 위에서 계속 단속하라니까 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단속에서 불러놓고 한 일주일 비판서 씌우고 그리고 또 네임을 주면 또 풀어주고 이제는 뭐 한류 같은 경우는 단속하는 보위원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취급할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이 안 되는 거죠.
북한 수뇌부가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 위반 사태를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 타계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백 장군이 상징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17일 한국뿐 아니라 미한동맹에 대한 백선엽 장군의 헌신은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위한 싸움의 진정한 상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군 전후의 주최로 열린 백선엽 장군에 대한 원격 추모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가치들은 미국과 한국이 오늘날에도 공유하는 가치라며 두 나라가 이 가치들을 계속 지키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점점 더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이런 가치들이 영내 다른 나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백 장군이 상징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네퍼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백 장군은 한국군 설립은 물론 미군과의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he was such a key figure in building the army, the extraordinary army and milita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building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with the US military with the US army and I've served in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근무를 해 봤지만 미한 관계는 그중에서도 특별했다며 이는 백 장군이 중심 역할을 했던 전문적 협조뿐 아니라 깊은 개인적 헌신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을 진정한 지도자, 애국자, 영웅, 선생이자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 Park Sung-hyuk was a true leader, patriot, hero, teacher and friend. I'm sure we are all praying for him and his family. In order to best honor General Park,
그러면서 백 장군에 대한 기억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백 장군이 여전히 지켜보며 지도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서 사령관 취임식 때 백 장군이 자신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백 장군이 남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어 백 장군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영광롭게 유식 백선엽 장군인, we will see you again on the other side, sir.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동남아 국가 버마의 서부 라카인주에서 지난 몇 주간 버마군과 소수민족 무장 세력이 충돌해 민간인 수천 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버마 군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아라칸군은 그동안 라카인주와 다른 지역인 친주에서 충돌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는 충돌이 상당히 격화됐습니다. 버마 현지의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대사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인도적 지원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장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마을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마 현지의 미국과 호주, 영국, 캐나다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쿠아탄 마을을 비롯한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는 것은 라카인주 주민들의 피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공격, 그리고 주민 가옥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4개국은 모든 무장 세력에게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라카인주와 방글라데시 피난민촌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로힝야족 사람들은 인접국인 인도네시아에 난민 자격으로 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현지 아체 지역 당국과 교섭해 지난 6월 24일 로힝야족 난민 99명을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지도 국가로서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돕는 인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은 지역과 전체 국제사회에 강력한 본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라카인주와 친주의 폭력 사태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 간 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대화 재개, 그리고 지역 주민을 보호하고 인도적 지원을 허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버마 군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로힝야족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